1948년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건국의 해입니다. 48년부터 이제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서 올해 이제 2018년은 두 나라 모두 건국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건국을 했고 이스라엘은 5월 14일에 건국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예,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모레 하면 계속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내일이 서양력으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력을 지켜요. 유대력은 마치 우리 음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력으로 이미 4월 19일에 건국 70주년 행사를 다 가졌습니다. 70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을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모임을 할 때 70인 회, 뭐 사내들인 무슨 모임을 한다 하면 70인.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완벽을 나타내는 그런 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건국 70주년이 되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구약 성경에 근거한 이 70이라는 그 숫자, 또 본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예 뭐 이런 게 70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 있으니까 48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지난 이 2018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4월 19일에 기념 행사를 가지고 수십만 명이 나와서 정말 해변과 공원에서 모여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일을 가졌습니다. 자, 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일, 정확하게 5월 14일, 내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사관이 테라비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마 신문이나 아마 어쩌면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대사관이 테라비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대사관으로 가는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 가는 표지판, 지금 표지판 설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영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스라엘 가려고 하다가 워낙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이제 본인은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도 왔던 본인의 딸 이방카 부부가 내일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한다고 하는 트럼프 이제 발표가 있어서 아랍권에서 굉장히 큰 그런 소동이 있었고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로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처럼 아예 내친 김에 대사관까지 옮긴다 해서 그래서 대사관 건물은 새로 짓지 못했지만 일단은 옮겨놓고 이제 짓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일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이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2월 15일에 제3성전 동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 체계하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발행을 하고 특별히 이번에 이스라엘 수도 선언과 함께 또 미국 대사관이 옮겨가면 많은 나라 대사관들이 결국은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래서 5월 14일 날 대사관 이전 결정에 따라 트럼프 기념 주화를 이제 발행했어요. 여기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 단위가 나옵니다. 단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세겔이라는 단위를 쓰죠. 영어로는 쉐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의 단위는 세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가서 보시면 성전세가 있는데 그 성전세에 해당하는 그게 얼마냐? 반세겔입니다. 그 반세겔의 가치를 가진 동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동전의 뒷면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제3성전, 성전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앞면에는 한쪽에는 고레스, 다른 한쪽에는 트럼프 이렇게 이제 해서 과거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했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결국 대사관까지 옮기면서 공식적으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쪽은 고레스 대왕, 이 한쪽은 트럼프 이렇게 해서 만든 새로운 그 동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졌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고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개축을 했어요. 개축을 했어도 여전히 그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성전이 있어요. 지금 그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3 성전이고 그 성전 이후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에 지어질 천년왕국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네 번의 이러한 그 변천기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게세 번째 성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국 황실에서 최초로 이번에 70주년 기념 행사에 이제 공식 방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해서 이제 건국한 이후로 한 번도 공식 방문한 적이 없는데 다왜 그러냐? 이슬람 세력 때문에 무서워서 공식 방문 못 했는데 이거 70주년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황실에서 이제 방문을 한다. 자,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서 또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좋은 이런 소식인데 반대로 엄청나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슬람 협력 기구가 있는데 57개국이 거의 가입했어요. 그 안에 가입한 인구가 얼마냐? 17억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냐? 800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배가 넘는 17억의 그 이슬람 협력 기구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특별히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터키의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아주 장기 집권하고 아주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도안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특히 내일 14일에는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특별히 동예루살렘, 구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대규모 봉기를 지금 일으키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그래서 이름을 내일을 분노의 날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70주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분노의 날이다. 그래서 과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유혈 사태가 생겼어요. 그 유혈 사태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티파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의 대규모 인티파다가 있었는데 아마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3차 인티파다가 이제 열릴 거다. 아마 오늘 아침인가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프랑스에서 또 이슬람 테러가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건국 그 70주년 이것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더불어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탈퇴하고 파기하겠다. 그게 지난주에 열렸어요.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는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시리아하고 계속해서 지금 폭격하고 서로 미사일 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혹시 또한 번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우려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예루살렘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환한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그렇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모리아산이 있던 바로 거기를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그때 탈환했어요. 그 전까지는 탈환을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를 탈환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 파기,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 그렇죠? 건국 70주년 막 지금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봉기가 일어나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해요. 왜 그러냐 하면 화약고기 때문에, 중동이 화약고기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해요. 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어요. 거의 관심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슬람과, 그렇죠? 이 세력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일, 그 일을 잘 보셔야 그래야 세상의 끝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모든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이슬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막 혼동의 도가니 속에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교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이 시편 2편이에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위를 꾀하는가. 아무리 들고 일어나고 뭘 해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올리브산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반자 메시아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 도자. 저 이스라엘 메시아 국가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집어던지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나와 내 메시아가 이루고자 하는 거, 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 온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거, 너희가 아무리 들고 나서 반대해도 내가 너희 하는 일을 저 하늘에서 보고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신다는 거예요. 개미만도 못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해야 된다. 주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렇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기뻐해야 된다. 또 동시에 12절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저 구원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저분에게 와서 입을 맞춰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온 세상이 떠들썩해.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며칠 동안 저 문제 때문에 TV를 보시면 떠들썩할 거예요. 그런데 부화내동하시면 안 됩니다. 부화내동.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우셔서, 트럼프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트럼프를 세우셔서 과거에 고레스를 세우시고 과거에 느부갓네스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워서 지금 역사를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부안해증하지 말고 어떻게 잘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과 트럼프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의 의미라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유대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도대체 왜 유대인? 지금 보니까 800만 분이 안 된다 그러고 아마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 다 합치면 5천만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유대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 공간 이거 만든 게 한 6천년 전에 만드셨는데 그 6천년 전에 과거의 영원의 어느 시점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에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조그만 별 여기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그런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발을 대고 밟은 데는 여기 지구뿐이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그 지구 중에서도 하나님이 발을 딱 대는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밖에 없어요. 신기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물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에베소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어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미리 이런 모든 것 다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메시아를 보내서 마귀가 망쳐놓은 모든 일, 이 둘째 아담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게 지금 성경의 총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6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는 메시아를 이 땅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 이거를 극구 반대하는 마귀의 계획과 일,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해 오면서 인류 역사 6천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허용해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번 너 창조물인 마귀가 나 창조자인 나에게 한번 대적을 한번 해봐라. 이 모든 걸 통해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전쟁의 터가 인류 역사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500년쯤 지났을 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대홍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대홍수의 가장 중요한 죄, 가장 엄청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 거인들을 생산해서 그래서 노아의 그 여덟 식구 외에는 올바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그 여덟 식구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물로 멸절을 시키고 그 여덟 명을 통해서 새롭게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또 어디서 모입니까? 바벨탑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들 하는 거 다 나눠 놓으시고 해서 온 인류를 온 땅으로 흩어보내십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부터 4천년 전에 BC 2000년경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땅, 저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이 땅을 영원무궁토록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씨 중에 하나가 누구냐?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자,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야곱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에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마귀의 엄청난 고난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약 10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1000년이 지났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세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지금부터 2000년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4천년이 지났을 때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충만히 때가 찼다는 거예요. 충만히 완전히 꽉 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하나님 역사에서 완전히 때가 찬 날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또 동시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 신약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려는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딱 시작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1장 1절 가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그런 일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 오시되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 신약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30살부터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루겠다고 하는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다 행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엄청난 뭐랄까 경고의 말씀 어쩌면 심판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23장 37절에서 39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세우며 이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한테 말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초림이 마무리되면서 그래서 나중에 저쪽으로 뛰어넘어서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신약 교회를 여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훼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린 뒤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25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에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교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그 결과 지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온 땅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거의 멸절될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당하면서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한 번에 600만 명이 몰살당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들과 함께 하셔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런 일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건국하게 됐어요.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성경에 생기게 됐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볼 중에 하나가 뭐냐. 모세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뭐예요? 떨기나무를 봤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나무가 불이 붙으면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멸이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심볼이 바로 여기 모세가 보았던 그 불타는 이 떨기나무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이 떨기나무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시절부터 따지면 그난 2500년 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본인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4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하에 갑자기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왕이 있는데 자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하나만 좀 대봐라.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저 유대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25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저렇게 나라를 찾은 그와 같은 기와 같은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자, 오늘 저희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왜 갑자기 욥기를 하다가 로마서로 갔을까? 근데 로마서도 특별히 11장 1절부터 36절을 다 읽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한 번도 안 읽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읽자 그런 거예요. 읽자고. 이 안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무너뜨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리고 신약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그 안에 들어있는 멤버가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께 이제 반항을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틀어서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시간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 대다수가 다 이방인들로 바뀌면서 심지어 AD 70년경에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성전을 잃고 온 세상으로 쫓겨다니고 그렇죠. 교회 안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가운데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거기 으뜸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유대인들은 점점 없어지고 숫자도 거의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되고 우리가 옛날에 개 돼지 취급하던 이런 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혹시 우리는 완전히 밀려나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유대인들이 생기게 됐어요.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방인들 가운데는 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아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메시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저 유대인들은 저거 이미 완전히 간 사람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 완전히 밀려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이제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교회 안에 득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이방인들의 사도, 유대인들의 사도가 얘기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을 회심시켜서 이방인들의 사도라 불리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게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1장에서 8장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생기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9장, 10장, 11장을 따로 할애해서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9장은 이스라엘 때문에 본인이 당하는 고통을 그 안에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내가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리스 사람들 소위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막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데 아, 내 백성 유대인들을 가서 보니까 다 밀려나갔고 그렇죠? 교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다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결국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고 조상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심지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육체에 관한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서 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느냐 원인 분석을 해놨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얼마나 열심이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상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한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지식에 따른 게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뭐 와서 성전 와서 희생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바치고 뭘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통해서만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지금 교회에서도 저 밑으로 쳐져갖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아무 소망이 없느냐.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 땅에 지금 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족이 돌아왔고 지금 내일은 미국 대사관이 거기로 옮겨가요. 저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저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 그래요? God forbid.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다. 결코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재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예수님을 어디서 맞아들여야 돼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번 여기 옆에 가서 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됐느냐. 그래, 그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그렇죠? 지금 교회도 이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밀려났느냐? 또 뭐라 그래요?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버린 마음을 주셔서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하는 눈, 잠들게 하는 그런 영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거부한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하는 그런 눈, 잠들게 하는 그 영에 빠져서 지금도 돌아오긴 했지만 누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저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가서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됐느냐, 하나님의 계획에서 밀려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하며, 지금 질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그래서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한다. 사람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 기록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는 거를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 이제 끝난 다음에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교회 시대에 1000년 동안 한 1000년 이상을 천주교회가 지배하는 암흑 시대가 열리면서 성도들이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밀려나고, 그렇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런 거다 없고 무천년설 그거 주장하고, 교황이 다스리는 이 땅이 천년왕국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천주교에서 생기게 됐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앵글로색슨족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앵글로색슨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어로는 서프레셔니즘, 유대인들의 권리를 억누르는 이와 같은 신학이 또 생겨나면서, 아, 글쎄,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가운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 다뭐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뭐 이야기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다 14만 4천 이거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가서 보시면 어떻게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죠? 뭐, 저기, 어린애는 지금 유월절 어린양도 잡아 죽이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를 25절, 26절에 말씀해 주세요. 형제들아,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밀려나고 우리가 모든 걸다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신비라는 건 미스테리. 이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볼수 있는 게이 진리가 미스테리인데,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눈먼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가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 저 예루살렘 저 땅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유대인들의 반역하는 죄들을 제거하는 그때, 재림의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빼기 하루 전날, 오늘이 13일이니까, 정확하게 5월 14일 날 일어났어요. 국가를 건설했어요. 근데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불신 상태예요. 저기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겠어요?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치의 그 600만 학살보다 더큰 학살, 그거를 당할 때두손 바짝 들고 어떻게 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비했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워낙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 190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을 둘러싸면서 러시아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곤경에 지금 몰아넣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예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기 아마 바로 전쯤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서 누가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 이스라엘하고 7년 언약을 맺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겠다 하고는 3년 반이 지나는 딱 한 일의 한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저 지어놓은 성전에 들어가서는 나한테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엄청난 그와 같은 시련의 때가 임한다. 그걸 예수님이 큰 환란이다. 이 환란이 끝나는 7년기의 맨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이 임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예,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니까 12장 9절 10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들이 찌른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 메시아 죽인 것으로 인해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대환란기를 거치며 그 옆에 13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주가 말하느라 그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가 끊어져 죽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는다. 지금 인구로 얘기하면 600만이 죽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로 3분의 1을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그들을 단련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심한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들이 내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때 가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오고 예,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신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올리브산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내려오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벽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준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동의 평화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중동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 한반도와 함께 세계 최대의 분쟁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와 달리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이질적인 국가들이 뒤섞여 있어요, 이 중동에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만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이슬람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엊그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는 7배로 보복할 것이고 누구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게 포착이 되면 그 즉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자, 이란 핵 협상 파기하고 나니까 이란의 아주 근본주의 이와 같은 그 정치하는 그런 의원들이 나타나서 이 미국 사람들 말 그대로 원수 같은 그런 존재다. 애초에 믿을 만한 그런 합의가 아니었다 하면서 지금 성적이 불태우고 핵협정 탈퇴한 거 여기에 지금 항의하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이 문제가 끝이 난다 자꾸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슬람의 메시아가 있어요. 그게 마흐디라고 불리는 이 메시아가 있는데 이 이슬람의 마흐디가 와야만 중동 땅에 평화가 온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5월 8일 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이름이 리버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중동의 평화는 메시아가 오실 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 중동 땅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마흐디라 불리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와야만 이 중동 땅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양측 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러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추측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아, 그러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군가 하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가 지금 가장 적그리스도의 이 뭐라 그럴까 표적, 이걸 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름이 자레드 쿠시너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주 유대교 열혈 유대교 신자예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의 딸이 이방카인데 이방카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혈 유대인이에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지금 피고 있잖아. 협정도 깨고 대사관도 옮기고. 그거 뒤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그건 분명히 쿠시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일이 뭐냐 하면, 쿠시너 가족이 지난해까지 뉴욕 맨하탄에 빌딩을 하나 큰 걸 소유했어요. 그거 살 때 18억 달러를 주고 이제 빌딩을 샀는데, 그 빌딩이 미국 맨하탄 5번가에 666번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666. 근데 그 빌딩에 지금 가셔서 벽을 보면 벽에다 크게 666이라고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지난해 2017년에 쿠시너가 그 빌딩을 팔았습니다. 그 빌딩을 지금 팔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또 뭐가 있냐. 그 빌딩에 6층에 회사가 들어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루선트 테크놀로지예요. 루선트는 빛을 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루시퍼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루선트 테크놀로지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하는 회사냐? 베리칩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왜 참 이런 일들이 이렇게 꼬여갖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쿠시너는 네타냐후 이 이스라엘 수상에게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다. 하여튼 이번에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인정, 지금 수도 이전, 그 다음에 지금 이란 핵협상 파기, 이런 것 뒤에 쿠시너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한 루머가 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세상에서 짓는 커다란 빌딩이나 무슨 뭐 평창 무슨 뭐 했다 하고 이런 거 가서 보시면 나오는 심볼들이 다 뭐예요? 전시안이나 하여튼 무슨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러한 심볼로 아주 도배가 돼 있거든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한류 무슨 스타다 하는 거 이거 뭐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어떠한 예표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모든 빌딩들이 모든 대회할 때마다 심볼들이 다 그렇게 나가는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것은 아니냐,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는, 그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휴거 받을 때입니까? 그렇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내일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대답을 드리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거 알면은 그럼 재산 다 팔고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 도대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까지 그냥 낮잠 자고 게으름 피우다가 그거 알면 이제부터 막 뛰려고 그러는 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많은 분들이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맨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롯의 시대와 같다 그래서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 유전자 변형이 생기죠? 지금 사람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인간 복제를 완성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첨단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극도의 인본주의 좌경화, 빈부의 격차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주의가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빈부, 이거 격차 때문에 생기는 가난한 사람들 살려주겠다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까이 온 거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더니, 아, 그냥 온 세상이 소용돌이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이스라엘 정책 펴고 반이슬람 정책 이렇게 펴다 보니까 이슬람,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데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말 그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이 생겼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핵심 축이 뭐예요?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그다음 이란하고 그다음에 시리아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장 이슬람권에서 무서운 나라가 이란하고 시리아예요. 이란하고 시리아. 근데 여기에 관련된 국가가 하나 있죠? 악의 축. 북한이 여기하고 같이 관련돼서 세 개의 악의 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거기에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이 지금 껴있어요. 생화학 무기 시리아에서 사용하는 거 누가 지금 대주고 있어요? 북한이 대주고 있잖아요. 이란 지금 저 핵무기, 핵폭탄 세 개를 지금 줬다 그래서 지금 저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 건데, 누가 줬어요? 아, 북한이 줬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3대 악의 축, 이란, 시리아, 북한, 여기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의 지금 반이 저기 가담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대로 따르면 악한 일에 끼면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편에 서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마귀짓하면 죽습니다. 예. 이런 일이 지금 한반도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와 이스라엘 저 대사관 옮기는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로 지금 움직이면서 세상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거기에, 우리 한국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저 반쪽이 지금 저쪽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 변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가지고 와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노아 당시에 아마 인구가 3, 4억이든 10억이 얼마가 됐을 텐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120년 동안 배를 지었으니, 그 조롱과 핍박과 말 그대로 영이 당하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이 국가의 좌경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 당하는 게 어느 면에서 당연한 거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전성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극심한 영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뭐 편안하게 뭐 유토피아처럼 있다가 휴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괴롭게 하냐. 모든 걸다 바꿔놓으니까, 정상적인 걸다 바꿔놔요. 동성애 같은 거 바꿔놔요. 다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이해해서 거기에 절정에 이르게 될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 선포하고 미디어 선교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선포했는데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 있다. 이 성경을 근거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 영혼의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애국하는 그런 시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휴거될 때까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70이 정말 의미하는 것처럼 진정한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줄수 있도록,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70주년을 맞은, 건국 7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 좌경화의 파도에서 벗어나서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 이게 여러분 이런 모드로 평화 오지 않습니다. 온다고 해도 어떤 평화가 오냐? 자유를 잃어버리는 평화가 와요. 여러분 이런 거 원하면 안 됩니다. 반쪽으로 나눠서 살더라도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자유를 잃어버린 통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이 70년이 저 북한의 2,500만 동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국 7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 세상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게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표적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이스라엘이 저 돌아와서 저거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일 이런 것들 쭉 보면서 끝이 거의 다 다가왔구나. 그렇죠?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그렇죠? 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서창예배당 짓고 가서 미디어 선교하고 아이들 제대로 교육하고 애국하는 그런 시민도 만들고 그렇죠? 계속해서 복음 전하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고 고통이 심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